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스가랴서입니다.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뒤에 길을 떠나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관하여 듣고 자기들을 예수께 보내어 여쭙게 하였다.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 주어라.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제대로 걷게 되고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이 낫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해주어라. 내가 하는 이런 일 때문에 나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갔더냐? 그렇다. 내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너희가 본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요한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미리 준비하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까지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세례 요한의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력을 쓴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폭력으로 빼앗아 차지한다. 요한이 여기까지 모든 예언서들과 모세의 율법서는 지금의 이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쓰였다. 너희가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믿는다면 요한이 이미 오기로 예언된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내가 이 시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과 같다.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소리쳐 부른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부르는데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더구나.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도 너희는 슬퍼하지 않더구나.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한을 두고 그 사람은 귀신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무원과 죄인들과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하는 일로서 그 옳음이 증명된다. 예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보이신 마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크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곳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죄를 뉘우치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성 싶으냐?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내가 내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은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사람들이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주기로 한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 멍에를 받아 짊어져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니 너희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지워주는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Jesus,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Jesus, you always hear me Jesus, you lift me up each time I fail.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스가랴서 제2장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상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르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신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요한일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 2장에서는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하고 사랑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부분과 이 5장의 마지막 부분 18절에서 21절에서는 결론적인 의미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위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바로 이 생명의 빛이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온다는 논리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의무는 미움과 시기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희생의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다시 이 세상을 이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기 전날 밤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확신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바울 사도께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당부를 하심으로써 로마서 12장 21절에 적극적인 사랑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악을 정복해 가야 할 우리 신앙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 4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절 상반절이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4절 상반절에 표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역시 우리 사람의 방법이나 가문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고요.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조차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예수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또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1절 하반절이죠.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3절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절 공동 번역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3절 세 번역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에서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육의 형제들이 왜 사랑합니까? 한 배에서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금번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나니도 사랑합니다. 표준 세 번이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것과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같이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들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4절, 5절의 말씀 중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포기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이 험한 놈의 세상, 한많은 이 세상, 이러한 한숨의 말들은 그만큼 세상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개역 한글에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란 믿음의 사람들이여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4절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역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공동번역이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우주 중에 어떤 것도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사망아 너에게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하여 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6절에서 10절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는 자가 셋 있습니다. 곧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서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해 주신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듭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공동번역으로 보았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11절, 12절이죠.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당신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공동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이고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모시는 자들은 벌써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인가 죽어있는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인가 차이인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은 사랑의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키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사랑할 것이며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믿음으로 이겨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특별히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급한 마음 다 내려놓고 창조주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8장 15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네, 여기 나온 명철, 마음, 지식, 지혜 네 가지 모두 잠언에서 매우 강조하는 것들이죠. 지금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학습하여 정보를 종합해서 정리하고 제안까지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지녀야 하는 지식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잠언 18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NLT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총명한 사람들은 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자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식을 얻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갈망과 열정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식과 지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알아야 명철합니다. 이 앎은 매일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교회당에 오간다고 해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경건한 종교인의 모습 사이에는 미묘하고도 확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와 자기 나름의 기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잠언에서도 거듭 확인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종교적 열정과 인간적 지식을 넘어선 앎이며 창조주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앎입니다. 창조주가 은혜로 허락하시는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갈망하며 겸손히 찾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지식을 얻는 방법을 알게 하실 것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잠언 18장을 보고 있는데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흔히들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서 지식은 사실과 정보를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적용해서 판단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경계선이 큰 의미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혜 있는 사람의 귀가 지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기본적인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영혼에게 필요한 지식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의 삶에 필요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학업에 매진해서 학위를 취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의 지식은 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제가 기본적인 지혜라는 말을 잘 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혜롭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지혜부터 얻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상한 얘기 같지만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는 단계를 거쳐야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더해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지식이 더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매사에 부지런해지고 열정적이 되며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힘써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이 되고 그렇게 얻는 지식과 지혜로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이제 잠언 18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네, 이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읽었다면 반발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제 자랑을 하면 저는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의 그 모범생다운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선생님 말씀을 집에 와서도 따르려고 했던 기억은 지금도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바에 따르면 세상은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넓어지고 중요한 인물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게 뇌물과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18장 16절 말씀에 담긴 내용을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선물과 뇌물의 경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선물을 주고받는 일에 아직도 서툽니다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맨 먼저 놀란 것은 선물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심으로 주위 사람들을 챙기고 명절에는 작지만 특별한 선물을 잊지 않고 준비합니다. 대가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선물을 통해 마음을 나눕니다. 그런 분이 계신 곳은 따뜻한 마음이 주위에 전해져서 온기가 흐릅니다. 그러고 보면 고대 히브리어에 담긴 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선물과 뇌물에 같은 단어를 사용했으니까요. 저는 고대 언어에 담긴 폭넓은 의미를 잘 설명해 놓은 책들을 좋아하는데요. 그 안에 담긴 설명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이 기록된 고대 히브리어는 인생사의 복잡한 국면을 잘 담아낸 언어라는 인상을 받곤 합니다. 우린 모두는 인생을 살지요. 그런데 우리들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물도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에 선물을 싸들고 밤중에 몰래 높은 사람 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선물을 사서 이웃에게 조용히 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이런 선물은 우리 조상님들이 사소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사이좋게 함께 살던 모습에서 보듯이 공동체를 살만한 것으로 만듭니다. 이익을 바래서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선물을 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람은 사회 속에서 일을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 접촉할 기회도 많이 얻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진심 어린 선물이 가져오는 부차적인 유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 잠언 18장 17절로 넘어가서 살면서 명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원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재판정에서 다투는 경우이든 장로님들 앞에서 소명하는 경우이든 이에 당사자와 변호인은 최선의 준비를 해서 최고의 논리를 펼칠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고 들으면 감동을 느끼며 공감할 정도로 설득력 있게 변론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재판관이나 지혜가 쌓인 장로님은 첫 번째 사람의 진술과 변론이 아무리 타당해 보여도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반절 말씀에서 보듯 그의 상대자가 와서 전혀 다른 진실을 밝혀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과 말은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위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위한 주님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